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동남아 국가 미얀마에 54년 만에 민간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미얀마의 틴저 대통령은 30일 국회에서 군부가 만든 헌법 전서를 손에 들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틴저 대통령 이날 두 명의 부통령과 함께 미얀마 공화국과 국민에게 충성을 약속한다며 정의와 자유, 평등이라는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임 틴저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연설에서 헌법 규정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틴저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와 민주적 기준에 부합하는 헌법의 출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관저로 자리를 옮겨 물러나는 퇴임세인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인장을 건네받았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여세 측근인 틴저 대통령은 지난 15일 선출됐습니다. 아웅산 수치여사는 외무장관 입강이 확정돼 이날 다른 장관 17명과 함께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통령 공보비서는 30일 정상회의의 의제 사전조율 과정에서 협력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러시아의 정상회의 거부는 러시아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군사훈련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에이미 시라이트 미 국방부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과 필리핀이 해마다 남중국해 인근에서 실시하는 발리카탄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라이트 부차관보는 일본이 같은 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필리핀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12일간 남중국해 인근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발리카탄 군사훈련에는 미군 4천 명과 필리핀군 3천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월 방위 장비와 기술 이전 협정을 맺는 등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반대파가 참여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러시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새로운 헌법 초안이 몇 주 안에 마련될 수 있다며 새 정부에는 반대파와 독립적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는 특히 시리아의 상황이 안정되더라도 러시아군의 주둔은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사드 대통령은 5년간 계속된 시리아 내전으로 사회기반시설 등 경제적으로 2천억 달러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는 러시아, 중국, 이란이 시리아 재건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5년간 계속된 아사드와 반대파 간의 내전으로 25만 명이 사망하고 5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내년 2월 동유럽에 기갑 전투여단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럽 주둔 미군의 순환 배치 차원이자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동유럽에는 미군 병력 4,500명과 수십 대의 장갑차와 전차 등 한 개 기갑 여단에 필요한 병력과 물자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앞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6월 에스토니아를 방문해 옛 소비에트 연방 6개국에 250대의 탱크와 장갑차, 기타 군사 장비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의 대형 전자업체 폭스콘사가 일본의 전자업체 샤프사를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샤프에 대한 폭스콘 출자액을 당초 예정보다 9억 달러 정도 줄인 35억 달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핵테러 위협과 핵물질 이전 방지를 위한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오늘 워싱턴에서 열리는 가운데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This meeting is an opportunity for these three leaders to discuss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미군 합참 의장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를 넘어 다양한 지역에서 육해공 우주를 넘나들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지난 29일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내륙을 향해 발사했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내일과 모레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핵무기를 이용한 테러 위협과 핵물질 이전 방지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전 세계 52개국 정상과 유엔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31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의 위협과 미한일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This meeting is an opportunity for these three leaders to discuss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and to discuss.
로즈 부보좌관은 29일 전화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31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의 일정과 의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첫날 잇따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동에서도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가안보회의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세 나라의 밀접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조약 동맹을 맡고 있는 한국, 일본에서 시작되고 미국에게 두 나라보다 더 중요한 동맹국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한일 정상회의의 초점이 북한 문제에 맞춰질 것이라며 새 지도자가 북한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방어하겠다는 의지와 단호한 결의에 일치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primary focus of the trilateral meeting will be North Korea, and I think the three leaders will clearly demonstrate their unity.
크리튼 브링크 선임 보좌관은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가 연계돼 있고 북한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세 나라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 모든 나라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벤 로즈 부보좌관은 이날 회견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You would not have the sanctions that were passed through the UN Security Council without China's cooperation support.
로즈 부보좌관은 중국의 협조와 지지가 없었다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전례 없이 강력한 새 결의가 북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로 야기되는 영내 불안정이 중국에게도 비생산적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한반도에서 불안정을 막고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데 미중 간 이해가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여러 방면에서 대북 압박을 가중시켜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압박이 북한 지도부의 계산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ve seen China step up in many ways in terms of applying pressure. The fact is it has to over time affect the calculus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로즈 부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아직 진로를 바꾸지 않았고 비핵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의 추가 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대도 표출됐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재작년 헤이그 해안보 정상회의 당시 한일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은 두 나라 정상이 이후 위안부 문제와 과거사 갈등을 해결하려는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것을 적극 지지하고 높이 평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과 한일 두 나라의 공동 이해를 고려할 때 두 나라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두 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전체에 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를 넘어 다양한 지역에서 육해공 우주를 넘나들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미군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어떤 상대와의 전쟁도 이제는 복잡한 양상을 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2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설에서 오늘날 전쟁은 초지역적, 다중영역적, 다중기능적인 양상을 띈다는 점에서 과거와 크게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thought about a North Korean contingency maybe 15 years ago, you could have imagined a North Korean contingency isolated to the peninsula.
덤포드 의장은 15년 전 북한에 대한 비상계획을 짤 땐 한반도에 한정됐을 것이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제는 주변 지역이 모두 연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생각하면 재래식 무기 능력뿐 아니라 대륙 간 탄도미사일, 사이버 공격, 우주 공격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다중영역은 바다, 우주, 사이버, 해저를 포함한다는 것이고 초지역적이라는 개념은 북한과의 전쟁에 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전략사령부, 사이버사령부가 동원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래의 무력 충돌은 모두 이런 양상을 띨 것이라며 정보와 사이버, 우주 영역의 발달,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이 전쟁의 성격을 훨씬 역동적이고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Our command and control is actually not suited to that character of war, and we need some significant changes. And this gets in.
덤포드 의장은 미군의 지휘통제 체계는 이런 성격의 전쟁에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감안해서 적시에 결정을 내리고 실시간으로 군 자산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은 이런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자신하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혁신적인 개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던포드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The U.S. is now confronted with simultaneous challenges in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nd of course violent extremism.
한편 던포드 의장은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러시아를 꼽고 그 다음으로 중국, 이란, 북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경우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던포드 의장은 밝혔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미군이 테러 단체로부터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까지 다양한 적을 모두 억제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산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며 미사일 방어, 정보 감시와 정찰, 재래식 특수전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싸우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가 지난해 11월 전국의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라사랑의식지수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72%가 전쟁이 발발하면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싸우겠다는 응답은 50대에서 84%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도 82%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30대는 60%, 20대는 51%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낮았습니다. 보훈처는 전쟁 발발 시 지원 의향이 병역 의무를 가진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농임어업과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지난 29일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내륙을 향해 발사했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대남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유지해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29일 오후 5시 4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북방 내륙 지역으로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이 발사체가 동해상으로 비행하지 않고 양강도 김형권군 일대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형권군은 북한 해산시와 중국 지린성 창바이현을 가르는 압록강과 불과 60에서 7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단거리 발사체는 200km를 비행했으며 지난 21일 발사한 것과 같은 300mm 신형 방사포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북한은 이번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포함해 올해 들어 모두 5차례 16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한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30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위한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대회를 위한 내부의 70일 전투 등을 비롯해서 그런데 좀 매진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의 대외적인 비난과 위협적인 언동은 다 같은 도발이라면서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길로 나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무엇보다 내륙에 떨어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군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300mm 방사포로 평가하고 왜 내륙으로 발사했는지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형 방사포의 정밀도를 측정하고 자신들이 주장한 청와대 타격 등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협을 과시하기 위해 이번 발사체를 내륙으로 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창영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바다로 하면은 이게 어디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떨어진 지점이 흔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본래 자기들이 계획한 타겟에 정확히 맞았는지 아마 이걸 나중에 최종 분석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사적인 그런 어떤 그 필요 또는 결과 측정 또는 성과 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또 하나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이것이 거꾸로 돌아가면 바로 너들 성을 심장도 때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암시 겸 위협 겸 이제 너도 나를 주목하라.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발사체의 발사 방향이 북중 접경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만큼 북한이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에게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도 원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200km 남짓이라며 원산에서 200km 떨어진 양강도 김형권군 지역으로 발사체를 날린 건 청와대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는 미한연합훈련과 북한 동계훈련에 대한 일종의 검증훈련, 그리고 미국의 해관부 정상회의 등을 모두 감안해 맞대응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뭔가 저강도의 맞병 무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내륙으로 발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갖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미사일의 정확도, 여기에 대한 자신감의 과시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2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함경남도 함흥 남쪽에서 동해상으로 300mm 방사포 5발을 발사했으며 김 제1위원장이 정확한 명중도에 대해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신형 방사포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도 이에 맞설 지대지 유도 무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감시할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군이 오는 2018년까지 방사포와 자주포 등 북한의 장사정포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개발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국방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에서 2021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새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사거리 120km에 수미터의 지하경도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정밀 유도무기입니다. 북한군이 장사정포 발사를 시도하면 위성항법장치를 장착한 이 유도무기가 갱도 자체를 파괴해 개전 초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군은 이미 몇 차례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다연장 로켓인 사거리 80km의 천무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옥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천무는 한 80km 정도가 되는데 사거리를 연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 벙커를 견고화된 표적을 그 관통을 해서 폭발을 시킬 수 있는 특수한 장약 형식을 갖춘 사거리 연장 탄을 개발할 경우는 가능하고 그게 지금 그 천무가 쓰는 230mm를 그대로 활용할지 아니면은 그 조금 더 직경이 두터운 것을 별도로 개발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군의 장사정포는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해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 갱도 진지에 300여 문이 집중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특히 최근 들어 300mm 신형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신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200km로 북한 최전방에서 쏘면 대전 일대까지 타격이 가능해 한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남조선 작전지대 안에 주요 타격 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정밀 유도 체계를 갖춘 첨단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 체계입니다.
한국군은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탐지용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2, 3년 이내에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는 북한의 지상만을 감시하는 그린파인 레이더와 달리 동해와 서해, 남해 등 해상 감시 전용 레이더입니다. 한국군은 이와 함께 북한의 전력망을 파괴하는 탄소 섬유탄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섬유탄은 전투기 등 항공기에서 떨어뜨려 상공에서 터지면 발전소와 변전소 등을 무력화시키는 비살상 무기로 오는 2020년대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중기 계획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선제 타격 개념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전력 구축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미화 68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징후 탐지와 식별,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정밀 타격용 타우루스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3 등의 실전 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정치 사회적 변혁 수준은 여전히 세계 최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위한 변화가 전혀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전환 수준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독일의 비영리 기구인 베텔스만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16 베텔스만 변혁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 대상 129개국 가운데 126위에 그쳤습니다. 북한은 민주주의로의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정치 변혁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2.6점, 시장 경제로의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경제 변혁 부문에서는 1.68점을 받아 평균 2.14점에 그쳤습니다. 북한보다 평균 점수가 낮은 나라는 중동의 시리아와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와 소말리아 세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국정관리 지수에서도 10점 만점에 1.22점으로 129개국 가운데 127위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여전히 권력 재편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는 반면에 정치와 경제에 대한 군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측근들이 제거되고 있으며 권력기관들 사이에서 무역 허가가 재분배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가장 극적인 사례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로 권력 2인자로 알려졌던 장성택의 몰락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제1위원장이 여전히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전격적인 승진이나 강등을 통해 권력의 공고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보유를 바탕으로 점점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국제 광물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함에 따라 북한은 정권 생존을 위한 새로운 외화 획득 수단을 찾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4년부터 위탁가공 상품의 수출 확대와 관광산업진흥, 특별경제구 설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계획을 고수하고 이웃나라들과 긴장을 조성하는 한 외화 획득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지난 1977년 설립된 베텔스만 재단은 200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개발 도상국들과 전환기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 정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는 10점 만점에 1.98점을 얻어 조사 대상 129개국 가운데 127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일본 정부가 친북단체인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고하도록 지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없애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친북단체인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계열 학교들의 보조금을 주는 것을 재검토해달라고 지방정부들에 요구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하세 히로시 일본 문부과학상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총련계 학교에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에 지급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세 문부과학상은 조총련계 학교가 있는 28개 광역자치단체에 보낸 이 통지문에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총련이 학교 교육 내용과 인사,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보조금 지급의 공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선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이뤄집니다. 일본 도쿄도의 경우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 등을 이유로 도내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출을 중단했지만 몇몇 지자체는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세 문부과학상은 이번 조처가 조선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이 통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해 6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된 대북 제재안을 제출하면서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 항목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 2월 문부과학성은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 등과의 합동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를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총련계 학교는 초중고교 68개가 남아있으며 이 가운데 6군데는 학생 부족으로 임시 휴교한 상태입니다. 한편 조총련 측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보조금 교부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이례적으로 통지문을 보낸 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출신 실향민 가정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 교수가 미 유력 신문 기고를 통해 북한 여행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철저한 감시 때문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니 굳이 위험한 모험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최근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북한 여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 명문 콜롬비아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머리 리 객원 교수는 26일 뉴욕타임즈 신문 기고문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 교수는 북한 출신 이산가족 가정에서 자라난 한인 2세 작가로 미 유력 매체들의 어머니의 탈북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의 기고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기 위한 당신의 휴가 계획을 제발 취소하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이 교수 아버지와 자신의 체험 등을 통해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미 대학생 원비어 씨가 최근 북한에서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에 자신은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잔인함을 지적하며 실향민 출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남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인의 요청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 서신도 교환했지만 결국 고향을 가보지 못한 채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아버지가 자신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사진 속 동생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북한 방문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북한 정권은 아버지의 입국을 끝내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아버지가 떠난 지 10년 가까이 지난 2009년에 콜롬비아 대학 단체 방문단의 일원으로 어머니와 함께 방북했었다며 그러나 기억은 유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입국 직후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개인의 통제력을 잃는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먹어야 하고 개인의 자유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며 외국인들만 묵는 양각도 호텔은 평양에서 동떨어진 섬과 같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동행한 어머니는 미국의 아들과 연락하고 싶었지만 전화를 할 수 없었고 이메일도 보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이런 비밀스러운 북한과 그 독재자에 대해 미국 관광객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술에 취해 흥청망청하는 듯한 북한 여행 뉴스는 더 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원비어 씨가 이용한 여행사는 광고에서 아주 싼 가격에 재미와 짜릿함,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북한 여행을 묘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미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일관성 없게 형사법을 적용해 체포와 장기 구금의 위험이 높다며 북한 여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지만 미국의 북한 관광객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16일에도 미국 시민의 모든 북한 여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 경고했습니다.
Let me just repeat that agai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partment of State strongly recommends against all travel by U.S. citizens to North Korea.
원비어 씨 상황은 북한 여행과 관련된 위험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북한 여행을 고려 중인 미국인은 국무부의 여행 경고를 반드시 읽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행사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북동부 뉴저지주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 투어스의 안드레아 리 대표는 BOA에 자신의 여행사를 통해 200명이 참가를 신청했다며 지난해보다 두 배 많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bout 200 runners for the Pyongyang Marathon. We haven't really seen a decrease in interest.
리 대표는 또 이 대회에 출전할 전체 외국인 규모가 1,200명에 달할 것이란 게 북한 전문 여행 업계의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행 업체들은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 대한 호기심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기고문에서 그런 모험을 감수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도 방북 당시 북한의 규범을 깨고 싶은 유혹이 있었고 일행 중 한 명이 실제로 사진을 임의로 촬영하다가 끌려갔지만 다행히 중국 국적이란 이유로 풀려난 경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행 중 많은 이들이 또 다른 실수라도 할까 두려워 다음 장소에서는 카메라를 버스에 놔둔 채 내렸다고 이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기념품 판매소에서 선전물 포스터를 구입해 단단히 봉한 뒤 출국했지만 나중에 선전물에서 얼룩진 감시원의 지문을 발견했다며 북한의 철저한 감시 문화를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지난해 북한과 유럽연합, EU의 교역액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북한의 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유럽연합의 지난해 교역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양측의 교역액은 3,383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39.1% 줄었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북한의 수출액은 약 1,200만 달러, 수입액은 약 2,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으로부터 북한의 수입액은 9.3% 늘어난 반면 수출액은 65.3%나 줄어 북한의 수출 부진이 교역 감소세를 주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북한의 대유럽연합 수출 1위 품목은 전자기기 부품으로 약 450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4년보다 약 182% 늘어난 것입니다. 전자기기 부품 가운데 특히 텔레비전 수신기의 수출액이 340만 달러에 달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무기화학품으로 410만 달러가 유럽연합에 수출됐습니다. 수출된 무기화학품 가운데 수소 등 희소가스 관련 품목이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으로부터 북한의 수입은 1위가 의료용품으로 약 477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에 비해 약 80%가 늘어난 것입니다. 2위는 보일러 기계류 부품으로 2014년보다 38.4% 줄어든 약 31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광석, 석탄 등 광물 수출은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전혀 없었습니다. 광물과 함께 북한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의류는 2014년보다 92%가 줄어든 약 68만 달러어치가 유럽연합에 수출됐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2018년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9일 열린 필리핀 원정 경기에서 패하면서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나갈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년 만에 다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하려던 북한의 꿈이 무산됐습니다. 김창복 감독이 이끄는 북한 축구대표팀은 29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2-3으로 패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경기에서 전반 43분에 필리핀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전 종료 직전 서경진 선수의 동점골로 1-1 균형을 이뤘습니다. 북한은 후반 3분에 이혁철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리며 앞서 나갔지만 후반 39분과 44분에 필리핀에 연속골을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총전적 5승 1무 2패로 승점 16점을 기록한 북한은 7승 1패 승점 21점을 기록한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H조 2위에 그치면서 조 1위에게 쥐어지는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진출권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각조 2위 중에서 5위에 그쳐서 4위까지 주어지는 최종 예선 진출권을 획득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지난 1966년 처음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던 북한은 44년 만에 처음으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3차 예선 C조에서 2승 1무 3패로 조 3위에 그치면서 최종 예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은 전승을 기록하며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서울에서 탈북 청소년들과 한국 젊은이들이 협력해 평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끌리는 평화 전시란 이름으로 열리고 있는 전시회 현장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이 다르게 사람들 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다.
나는 또 이런 거지.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연인 관계인 남녀 둘 사이에 작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평온과 불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록 영화 무제인데요. 이는 남과 북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 영화와 그림, 설치 미술 작품, 의상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끌리는 평화 전시 현장인데요. 이 전시는 탈북민과 한국의 청년들로 구성된 별지 모임의 첫 번째 전시입니다. 별지의 차정순 씨입니다.
네, 별지 모임은 북한 청년들이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이제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처음에 이제 조금 도움이 되고자 만든 모임이긴 한데 이제 모이다 보니까 좀 이제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남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제 뭔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뭐 대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남한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도 되고 서로 이제 어려운 일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친해지고자 만든 모임이었는데 별지는 북한 말로 이제 별똥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또 이제 별똥별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지만 어디로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별똥별처럼 이제 남한에 떨어져서 잘 적응해서 살아. 가장 의미도 있고요.
별지는 지난 1년 동안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미술 치료사를 초청해 강의도 듣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회원들은 평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작품들을 제작했고 그 결과물 8점이 이번 전시에 나왔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말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것을 뭐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남한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알리고 좀 그런 의미 있는 뭔가를 하고자 했었거든요.
차정순 씨의 소개로 합류하게 된 박정실 씨는 한국의 사회초년생인데요. 별지 활동을 하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기적인 모임은 한 달에 두 번 모였어요. 네. 그래서 모이면서 같이 뭐 평화 관련된 전시 보러 가기도 하고 같이 이제 계절이 바뀔 때 나들이 가기도 하고 뭐 평화 이런 주제에 토론하기도 하고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니 무슨 뭐 이런 통일에 관해서 뭐 하기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시한다고 그래서 저도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서 나도 껴줘 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평화에 대해서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다가 네, 실제로 해보고 더 관심을 가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전시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한반도 지형 모형 위에 각각의 경험을 담아 완성한 작품이 눈에 띕니다.
아홉 명의 멤버가 이제 아홉 칸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저걸 한 칸 한 칸 이제 아홉 명이서 한 칸 한 칸 채운 거예요. 채운 작품인데 이제 남한 친구들은 북한 쪽을 이제 채우고 북한 친구들은 이제 남쪽을 채우는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일하고 있거나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의 다양한 소재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뭔가 오브제 그런 것들로 이제 한 칸 한 칸 채워가는 작품이거든요.
깃털불사라는 작품은 한옥의 뼈대 위에 관람객들의 염원을 담은 깃털을 올려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전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뼈대는 한옥의 구조를 갖고 만들었고 보이는 형상은 날개의 형상이에요. 근데 날개가 의미하는 게 자유나 뭐 평화나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평화라는 것도 한 사람이 뭐 평화를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다 같이 모두의 염원과 소원이 같이 모아졌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날개 이 깃털 위에다가 평화에 대한 어떤 염원이나 소원을 써서 전시 마지막에 이렇게 날개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다 쓴 거 보면은 막 되게 우리가 이 모임을 정말 하길 잘했다 내지 되게 평화나 통일에서 정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청년들도 되게 관심이 많구나. 이런 전시뿐만 아니라 이런 행사들은 계속 이제 이뤄져야 될 것 같다라는 좀 탄력을 받았어요.
가슴 찡한 사연이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의상도 전시돼 있습니다.
이제 세터민으로 이제 남한에 오면서 양부모의 그런 관계를 맺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10년 전쯤에 친딸이 이제 사고로 죽었대요. 그 딸이 그 취직 선물로 첫 사준 첫 이제 선물을 양딸한테 주면서 이 옷을 업사이클 하는 식으로 이제 만든 작품이 이거고, 그래서 리본이라고, 그래서 옷도 새로 태어나고 이 세터민도 엄마를 만나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차정순 씨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북한의 가장 대중적인 산업품 중 하나인 편리화를 소재로 한 편리화라는 작품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반이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을 10년이 지나도 그 친구의 장단점이나 뭐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5명에 대한 기억이 다 있어요. 이름도 다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35명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식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쓴 거고. 북한 신발 밑창에 보면 다 신이주 신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 대중적인 운동화를 북한의 획일화된 뭔가 개성 없는 그런 집단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그 안에도 서로의 이제 각자의 개성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 작품을 한 거거든요.
끌리는 평화 전시는 오는 4월 8일까지 서울 건국대학교 근처에 있는 커먼그라운드 스트리트 마켓동 4층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변경과 관련해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뀌었습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고요.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460, 9490, 11990kHz로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7460, 11990, 12110kHz로 방송됩니다. 3월 28일 새벽 방송부터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내일과 모레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맑겠고 곳에 따라 구름 약간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22도, 남포 최저 6도에서 최고 20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3도, 강계는 최저 1도, 최고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최저 4도, 최고 17도, 개성 최저 4도, 최고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4도, 최고 20도, 해산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18도, 원산은 최저 8도, 최고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5도, 최고 11도, 선봉 최저 0도, 최고 7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m 정도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3월 31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웨이 월드 뉴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동남아 국가 미얀마에 54년 만에 민간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미얀마의 틴저 대통령은 30일 국회에서 군부가 만든 헌법 전서를 손에 들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틴저 대통령은 이날 두 명의 부통령과 함께 미얀마 공화국과 국민에게 충성을 약속한다며 정의와 자유 평등이라는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임 틴저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연설에서 헌법 규정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틴저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와 민주적 기준에 부합하는 헌법의 출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관저로 자리를 옮겨 물러나는 퇴임세인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인장을 건네받았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호의 측근인 틴저 대통령은 지난 15일 선출됐습니다. 아웅산 수치호사는 외무장관 입각이 확정돼 이날 다른 장관 17명과 함께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30일 정상회의 의제 사전조율 과정에서 협력 부족 때문에 러시아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의 정상회의 거부는 러시아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에이미 시라이트 미 국방부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과 필리핀이 해마다 남중국해 인근에서 실시하는 발리카탄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라이트 부차관보는 일본이 같은 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필리핀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12일간 남중국해 인근 필리핀 서부지역에서 실시되는 발리카탄 군사훈련은 미군 4천명과 필리핀군 3천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월 방위장비와 기술이전 협정을 맺는 등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시리아의 바사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반대파가 참여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러시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새로운 헌법 초안이 몇 주 안에 마련될 수 있다며 새 정부에는 반대파와 독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는 특히 시리아의 상황이 안정되더라도 러시아군의 주둔은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사드 대통령은 5년간 계속된 시리아 내전으로 사회기반 시설 등 경제적으로 2천억 달러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는 러시아, 중국, 이란이 시리아 재건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에선 지난 5년간 계속된 아사드와 반대파 간의 내전으로 25만 명이 사망하고 5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내년 2월 동유럽에 기갑 전투요단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럽 주둔 미군의 순환 배치 차원이자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동유럽에는 미군 병력 4,500명과 수십 대의 장갑차와 전차 등 한개 기갑여단에 필요한 병력과 물자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앞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6월 에스토니아를 방문해 옛 소비에트 연방 6개국에 250대의 탱크와 장갑차, 기타 군사 장비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의 대형 전자업체인 폭스콘사가 일본의 전자업체 샤프사를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샤프에 대한 폭스콘 측 출자액을 당초 예정보다 9억 달러 정도 줄인 35억 달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폭스콘이 샤프 주식의 3분의 1을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하되 주당 매입 가격을 88엔으로 당초 가격에서 35%가량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두 회사는 다음 달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5일 양측 간 인수합병 계획 발표 이후 샤프의 채무 문제 등으로 위기를 겪던 계약은 이로써 한 달여 만에 정식 체결되게 됐습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샤프 주식은 30일 4%가량 급등했습니다. 타이완 증시당국은 이에 따라 폭스콘의 주식 거래를 이달 하루 전격 중단시켰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내년 2월 동유럽에 기갑 전투요단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럽 주둔 미군의 순환 배치 차원이자 러시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